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환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다, 나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환경이라는 말은 내 주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들, 일들을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circumstance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circum이라는 말이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에 이렇게 원을 한번 쭉 그려보시면 바로 그것이 환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뭐 대비할 수 있고 이런 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또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금을 누리지 못하고 저 미래에만 가 있습니다. 몇 시간 뒤에, 또 며칠 뒤에, 또 몇 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매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후회합니다. 과거에 내가 내린 선택 때문에 자책을 하면서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염려를 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염려는 염려로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염려로 인해서 우리는 숨이 막히고 결국에는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왜 염려를 우리가 떨치지 못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세 번째 비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풀이하십니까? 22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같이 말하고 있죠. 그 염려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염려가 생겨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고민했다고 한다면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감사하면 우리는 사실 염려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 정도에 만족하면 우리는 그냥 자족하면서 만족할 수가 있는데 왜 염려를 합니까?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더 비싼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염려가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거기에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부자란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값을 보지 않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으면 그게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면 메뉴판을 보면 저는 가격부터 봅니다. 저는 뭐 마시고 그걸 떠나서 가격부터 보는 게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저는 뭐 거기에 축에도 못 끼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또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자의 기준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높아지고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더 더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보면 안 돼요. 우리가 6장에 있는 전체 구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6장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중반에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리고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시고 오늘 말씀 시작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복음서를 참 자주 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 예수님은요 무조건 그냥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꼭 근거를 들어주시고 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비유를 많이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근거를 마련해서 아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이것을 납득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참 많이 공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종이 많았고 주인하고 종과의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분명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종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주인이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그 당시에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 세계로 우리의 눈을 돌리십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새를 보셨습니까? 공중에 새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들을 보십시오. 제가 창문을 열고 집에서 잠을 잘 때가 많은데, 그런데 제가 창문을 열어놓으면 꼭 새벽에 깨요. 새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새벽에 노래하는지 모릅니다. 새들은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거기 2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새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이것은 인간만이 하는 행동입니다. 인간은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심고 거두고 모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새들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새들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푹 숙이고 염려하는 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새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기르시는데 왜 인간들은 저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염려할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물들을 기르신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그 새들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기르시는데 새들보다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우리에게 나아질 것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괜히 시간 낭비하게 되고 괜히 감정의 낭비만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스트레스만 더 쌓이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염려는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를 믿음과 연관시키고 계시죠. 이들도 이 새들도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신다면 내가 믿음이 그만큼 약해지지 않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염려하는 부분은 믿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염려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떠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염려를 걷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한다라는 그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염려한다라는 것은 메림 나오라는 뜻입니다. 이 메림이라는 것은 나눠지다, 분리한다. 또 나오라는 뜻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림 나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순장 교육을 이제 해야 되니까 어저께 준비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염려하는 것은 안 좋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염려를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페라는 말인데 이것은 가슴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슬퍼하다, 고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사실은 그렇게 연관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 무조건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는 반드시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라는 메림나오라는 것은 믿음의 자리에서 분리되니까,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뉴저지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이 바로 사슴입니다. 저 캘리포니아에서 이 세코이아 파크에 갔을 때 사슴이 한 마리 지나가는 것을 보고 차를 멈췄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사슴이 지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사슴이 걸어가는 것을 끝까지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그 사슴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앞에, 저희 집 문 앞에 사슴이 와가지고 막 하루 종일 잠도 자고 그리고 막 분비물도 그렇게 남기고 가는 것을 보면서 사슴이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사슴을 여러분 딱 보면요, 사슴이 어떻게 합니까? 풀을 뜯어먹다가,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다가 사람이 지나가면요 갑자기 놀라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거기서 시선을 떼지를 않습니다. 그 순간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풀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겁을 먹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염려하는 순간, 그 염려하는 대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겁에 질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것을 바꿔서 말하고 싶으면 육신의 생각은 염려입니다. 염려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믿음은 평안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염려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염려를 우리가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첼로 연주를 들으면서 거기에 2절 가사가 그거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달려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인데, 염려는 바로 그 믿음을 끊어내는 거예요. 염려하는 순간 우리는 그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그 염려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면 왜 안 되느냐, 마귀가 틈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염려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를 삼킬 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게 되면 믿음이 작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만일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은가, 내가 정말 염려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끊어내야 됩니다. 한국의 MBC 앵커 출신으로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물고기가 그물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뒤엉키기만 합니다. 사람이 염려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힘만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물과 염려는 싸울 것이 아니라 잘라야 합니다. 제가 참 이 구절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썼습니다. 염려는 싸울 것이 아니라 잘라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싸워보려고 해봤자 염려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는 잘라버리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순간 이 메림나오라는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염려는 나에게서 나온 마음이기 때문에 그 염려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염려를 잘라버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을 둘러쌌을 때 그 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원 안에 무엇이 들어와도 감사할 수 있고 무엇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앞 구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갔을지라도 기도함으로 그 염려를 끊어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는가, 세상에서 뭐 심리학에서 정신의학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명상을 하라, 좋은 책을 읽어라, 호흡을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맞는 대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염려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개인적인 문제들로도 염려가 되는데 코로나19로 또 건강에 대한 염려까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려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학교 보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오니까 이거 보내도 될까? 주변에 보니까 다 안 보낸대요. 저희만 괜히 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돼요. 이 코로나19로 너무나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염려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에 말도 아닙니다. 말을 안 듣고 이 코로나 확진자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우리가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부의 탄압이라고 해요. 뭐가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우리가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생각이 수시로 나에게 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염려가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쉬지 말고 그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주께 맡기라. 영어 성경에 보면 캐스트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제목이 우리에게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짤막짤막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사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내일이 주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합니다. 내일은 누구입니까? 내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테스트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던져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딱 10년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미국에 올 때요, 3, 4년 계획하고 왔습니다. 3, 4년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그런 계획을 제가 목사안수 받을 때 짰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낯뜨겁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10년째 미국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꿈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제가 처음에 공부하러 올 때 애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마무리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겠다 생각하고 6개월 뒤에 아내가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아내가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안 된 거예요. 떨어졌습니다.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겠다 생각하고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인터뷰를 봤는데 두 번째도 또 떨어졌습니다. 아,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 서류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학장님한테, 신학교 학장님한테 추천서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재정 서류들도 이렇게 더 보강해가지고 이제 되겠다. 그 집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안심을 시켜주시는데, 세 번째 이제 변호사가 도와줬으니까 이제 확신을 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아, 정말 그때 낙담이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낙담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기도 갔습니다. 열심히 한인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미국 가서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이 꼬이고 꼬일 수가 있느냐고. 너는, 목사님은 미국이 안 맞으니까 한국으로 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기가 생겨가지고 한 번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인터뷰를 보게 하는데 조금 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그때 마침 애 돌이기도 하고, 그래서 돌잔치 하는 김에 나도 같이 한국에 가서 같이 인터뷰를 한번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가 가서 좀 호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비행기가 늦어지게 되고 비자 인터뷰에 가지 못하고 일본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될 수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저한테 이 여권을 보여주는데, 여권에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여권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관광비자도 취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미국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영사가 관광비자까지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그러더랍니다. 당신은 남편을 후원하고 돈을 벌어서 남편을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남편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인터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인터뷰가 그렇게 됐나 봐요. 미국에 가도 이건 추방당하기 때문에 아예 미국 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정말 그때 깜깜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미국을 갈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길이 틀어질 수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후회가 되어서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1년만 나 공부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다시 제가 미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혼자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맨날 뭐 햄버거 먹고 그 다음에 카레 사가지고 이렇게 먹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힘들 때 정말 좋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인가 아닌가가 구별이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를 그냥 불쌍하게만 생각하고 그냥 빨리 집에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제가 밥을 굶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그 사모님이 밥을 두 개씩 싸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인연 평생의 친구를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지나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LA에 있는 친구 목사와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LA에서 사역지가 생겼으니까 한번 지원해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지원했는데 거기서 감사하게도 사역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정말 종교 비자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종교 비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가서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오게 된 것인데 저의 과정을 살펴보니까 저의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로 내몰림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한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태풍이 피해갈까요? 저희 집 참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전기가 들어오고 2주일 만에 인터넷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댁에 어떻게 그렇게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태풍이 목사님이라고 구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을 우리는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주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은혜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 여행도 못 가는데 불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 아이들 같이 촛불 켜놓고 마룻바닥에서 같이 자니까 캠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성도들 어려워하는 거 저도 느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음식물도 많이 버렸는데 나중에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전기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음식 버린 거 크레딧을 주겠다고 거기다가 청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지만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주인 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염려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서 참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